예,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세션을 맡게 됐는데요. 예, 기초부터 탄탄히, 예, 기탄탄.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요. 1시간 정도 굉장히 빠른 내용으로 이제 많은 내용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분량이라서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이덴티티 101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예,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계시는 ID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프라를 구축할 때 ID라는 개념을 굉장히 잘 녹여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액티브 디렉토리의 기본 컨셉, 그리고 ADFS,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AAD라고 하는 윈도우 애저 AD에 대한 얘기들을 가볍지만 좀 이제 깊이 있게 얘기를 한번 전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다들 집에서 AD 안 돌리시나요? 네, 저희 집에서 돌리는 액티브 디렉토리입니다. 네, 저희 집에는 액티브 디렉토리가 되어 있고요. 아이들, 이제 와이프의 컴퓨터가 전부 AD에 조인되어 있고 정책이 내려가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만 없으면 집에 노트북이 엉망이 돼요. 아무거나 깔리고요. 예, 집에 보안이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죠. 최근에 클리앙에서 배포됐던 랜섬웨어로 인해서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볼모로 잡힌 그런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 차단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차단하기 위해서 AD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들 집에서 하나씩 키우시죠? 예, 그래서 저희 무정전으로 지금 1년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샀는데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요. 예, 상당히 쓸모있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윈도우 서버 2008로 되어 있고요. 32비트 에디션 올라가 있고요. 여기 아톰 칩이고 메모리 1기가예요. 아주 잘 돌아갑니다. 가볍게. 액티브 디렉토리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쓸만하죠. 여기 무선이에요.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가 무선으로 돌아가는 거 보셨어요? 잘 돌아갑니다. 아주.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한번 임플리멘테이션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 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드리자고 하면 과거를 잠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혹시 윈도우즈 NT 시절 기억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윈도우즈 NT 4.5, 4.0, 5점, 4.51, 뭐 이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름은 디렉토리 서비스였어요. 그 당시가 2000년 이전이었어요. 그 2000년 이전에 이 디렉토리 서비스의 절대 강자는 노벨이었어요. 노벨의 NDS라고 하는 노벨 디렉토리 서비스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브 디렉토리가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다 점유하고 있죠. 그렇죠? 물론 액티브 디렉토리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의 특이한 기술은 아니에요. 표준 기술이고요. LDAP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이라든지 이제 다른 IBM이라든지 또는 리눅스에서도 LDAP 프로토콜이 사용이 되죠. 똑같이 공유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항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이 그렇듯이 LDAP만 있지는 않죠. LDAP만 있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윈도우 서버 2000 이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액티브 디렉토리예요. 액티브. 왜 액티브냐? 액티브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동작을 의미해요. 디렉토리는 디렉토리 잘 아시잖아요. 검색, 리소스에 대한 검색, 그 다음에 확인,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럼 액티브 디렉토리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볼수 있어요. IT 프로 관점이 있고, 여러분 회사의 CIO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CIO한테 액티브 디렉토리 도입에 대한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액티브 디렉토리 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CIO 관점에서는 기술 레벨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또 회사 인프라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액티브 디렉토리는 우리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보안의 인프라예요. 보안의 인프라. 두 번째는 리소스 매니지먼트의 인프라예요. 모든 것은 리소스예요. 그죠? 그럼 리소스를 관리하고 액세스하고 누구한테 권한을 줄 건가는 보안이죠. 그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인프라가 액티브 디렉토리입니다. IT 프로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IT 프로 관점에서는 우리 윈도우 컴퓨터, 또는 서드파티 OS들이 상호 연동돼서 돌아가는 그 인프라의 동작을 저장하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중앙의 위치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는 IT 프로 관점에서는 중앙 저장소예요. 그리고 중앙화된 아이디를 제공해줘요. 거기에 따른 솔루션을 제공해주죠. 그래서 CIO 관점과 IT 프로 관점에서 바라보는 뷰가 다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왜 도입해야 되느냐? CIO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입한 다음에 기술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하고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는 IT 프로 관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약간은 인문학적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존에 없던 얘기들을 제가 좀 드릴 거예요. 정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관점이에요. IT 프로 관점에서 이제 기술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기술은 뭐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경계를 짓는 기술이에요. 액티브 디렉토리는 경계를 짓는 기술이고요. 그 뒤에 놓은 ADFS는 뭐냐 하면 경계를 넘나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짓는 기술과 경계를 넘나드는 기술을 두 가지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계라는 건 바운더리죠. 바운더리. 경계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항상 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혁신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경계를 넘었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클라우드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잖아요.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경계를 지었을 때는 왜 필요했냐면 보안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싱글 사인온이 중요했어요. 아이디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경계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야죠? 안전하게 경계를 넘나들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안전하게 경계를 넘나드는 시대에 필요한 기술이 뭐냐? 그게 ADFS고요. 윈도우즈 애저의 AAD예요. 그런 기술들이 드디어 이제 부각되게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정보 보호라고 하면 흔히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ID와 액세스, IDA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Authorization, Authentication, Accounting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AAA, 인증, 권한 부여, 계정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CIA라고 해서 기밀성과 무결성, 가용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라는 것은 결국은 지키는 거잖아요. 지키는 건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필요한 사람만 쓸 수 있게끔 지키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걸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 세 가지에 들어가는 기술이 뭐냐면 ID와 액세스고 그 다음에 인증 권한 부여, 계정에 대한 관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거기서 일어나는 트래픽과 데이터에 대해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제공하는 방법이죠. 그런 방법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되었죠. 그러면 ID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ID라고 하는 것들은 신원을 식별하는 방법이죠.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는 기타 다른 OS에서는 어카운트라고 하는 계정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카운트를 저장하는 디렉토리, 서비스, 그러니까 저장소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어카운트를 나타내는 그런 신원, 그 신원의 보안을 적용하죠. 그 신원의 보안을 적용한 걸 보안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신원에 대해서. 그죠? 이 보안 주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유니크해야 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유니크해야 된다는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제공하는 기술은 SID예요. SID. SID는 뒤에서 다시 또 나올 겁니다. ID와 액세스와 이제 인증과 권한 부여는 나중에 뒷시간에서도 한 번 더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럼 ID와 액세스에 대한 얘기를 왜 다룹니까? 접근해야 될 데이터가 없는데 ID와 액세스를 다룰 필요는 없죠. 결국은 대상이 필요하죠. 리소스. 뭐 예를 들면 공유 폴더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 리소스를 정확하게 그 ID, 그 신원에게만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술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리소스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보안에 대한 설명된 내용이 필요하죠. 그걸 시큐리티 디스크립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안 설명자, 한글로 보안 설명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그 시큐리티 디스크립트는 결국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SACL과 DACL. ACL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ACL은 ACL입니다. 그리고 SACL은 우리가 흔히 감사 로깅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들을 SACL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소스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누가 접근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접근한 사람한테, 접근한 아이디에 어떤 내용을 제공해 줄 것인가, 어디까지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DACL을 통해서 뭘 제공해 줘야 되냐면 퍼미션이라는 걸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다른 말로 A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ccess Control Entry라고 해서 Access 제어 항목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리소스가 있고요. 아이디가 있어요. 그럼 리소스가 있고 아이디가 있을 때 그 아이디가 원하는 우리가 대상이 맞는지를 식별하는 과정, 프로세스를 authentication이라고 합니다.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인증에 대해서 인증된 사람을 나타내는 정보를 뭐라 그럽니까? 자격증명이라고 그래요. credential이라고 그러죠. credential. 그 시스템은, 리소스를 갖고 있는 시스템은 뭘로 그 자격증명에 대해서 권한을 줍니까? 그 자격증명이 갖고 있는 SID를 보고 그 자격증명에 대해서 액세스할 수 있다라는 티켓을 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보안 토큰이라 그러죠. 보안 토큰. 그죠? 뒤에 다시 이제 커베로스를 얘기할 때 잠깐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리소스 입장에서는 정확히 그 해당 당사자한테 권한이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ACL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CL과 SID를 매칭시킨 것을 퍼미션이라고 그럽니다. 퍼미션. 그리고 ACL과 이제 매칭된 퍼미션이 있고요. 그다음 리소스가 있고요. 그 두 개가 서로 매칭이 되면 그 매칭시켜서 권한이 부여되죠. 그 프로세스를 authoriz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권한 부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증은 식별하는 과정이죠. 정확하게 그 대상을, 리소스는 그 대상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증과 권한 부여가 인증 없이 일어나진 않죠. 당연히 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인증을 다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드려보면, 우리가 인증을 하면 결국은 그 신원을 식별하는 자격증명이라는 것들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 자격증명은 최소한 두 개, 최소 두 개의 정보는 필요하죠. 어카운트 네임하고 그 다음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패스워드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뭐 이외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좀 더 추가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인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증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인 로컬 PC에 상호작용해서 인증하는 방법이죠. 로컬로 로그온하는 방법, 대화형 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원격 네트워크에 있는 원격 서버에 내 계정을 인증받는 방법이죠. 그렇죠? 자원에 대해서 원격적인 접근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의 인증이 있죠. 보통 여러분들이 집에서 PC를 다루면서 쓰는 방법은 로컬 로그온하는 거죠. 대화형 인증을 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회사에서 컴퓨터를 원격으로 접근하는 것, 여러분 서버를 원격으로 접근하는 것도 전부 다 원격 네트워크 로그온을 하시는 것이죠. 이때 이제 원격 네트워크 로그온을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에는 NTLM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다 안전한 방법들을 제공했지만, 현재는 이제 거의 표준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커베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커베로스는 잘 아시다시피 MIT에서 만들어졌죠. 프로젝트 아테나에서 넣은 거고요. 네트워크 상호 인증 시스템을 말하기도 하고 거기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뭐 3-headed hound from hell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게 번역하자면 뭐 다들 이제 잘 아시잖아요. 네. 지옥에서 온 이제 머리가 셋 달린 이제 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지키겠다라는 뭐 의지라고 볼 수 있죠. 뭐 이런 그림? 네, 좀 귀엽나요? 예, 세 마리, 머리가 세 개잖아요. 머리가 세 개. 예, 그래서,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예, 아주 무섭죠. 예. 그 커베로스는 이제, 이 그리스에서 놓은 이런, 이제, 그, 반인 이렇게 반수의 괴물을 이렇게 형상화 시킨 거고요. 의미는 이제 우리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딱딱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딱딱하게 표현하면. 그죠? 예, 세 개입니다. 머리가. 하나, 둘, 셋. 그죠? 예. 커베로스는 뭡니까? 싱글 사인온을 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의 기술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커베로스라는 것은 표준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쓸 수 있도록 잘 만든 기술이죠. 그래서 커베로스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매번 인증할 때마다 던진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패스워드가 노출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좀 더 안전한 방법은 뭘까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매번 던지는 게 아니죠. 뭘 던지면 될까요? 우리가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 한번 신원이 증명되고 나면 뭘 갖고 다닙니까? 여기에 티켓을 갖고 다니죠. 그 티켓만 보여주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커베로스는 바로 티켓을 얘기하는 겁니다. 티켓을 발급하고 관리하고 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윈도우즈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에는 뭐가 있냐면 KDC라고 하는 킵 에프 센터 서비스가 있어요. 걔가 TGT라고 하는 티켓 그랜팅 티켓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요. 그럼 티켓 그랜팅 티켓이라고 하는 거는 뭐 TGT 어려운 이름일 수 있는데 그냥 티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티켓을 발급받아서 실제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티켓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서비스 티켓이에요. 그 서비스 티켓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서비스 티켓을 내가 네트워크 내에서 필요로 하는 리소스에다가 제출하시면 돼요. 요걸 해주면 우리가 모든 리소스를 액세스할 때 하나의 계정으로 나는 투명하게 일어나는 거죠. 인증이. 그 투명하다는 말은 내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내부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준다는 얘기죠. 내 입장에서는. 그죠? 커베로스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이자 프로토콜입니다. 이 커베로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 인증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커베로스를 공부하고자 조금 더 파고들면 이제 커베로스 V5에 대한 프로토콜 RFC 문서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보다 이 구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쉽게 판단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백서의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끝까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차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해하시는 거는 티켓이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티켓을 배포하는 서비스가 액티브 디렉토리에 있다.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도메인 컨트롤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 티켓이라는 걸 받으면 그 티켓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용자 액세스 토큰을 보면 사용자를 식별하는 SID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특정 그룹의 멤버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룹의 멤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룹에 대한 SID도 갖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식별해야 되니까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권한에 대한 프리빌리지에 대한 부분들,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토큰에 들어있고요. 기타 필요한 액세스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SID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SID는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S-1은 뭐냐면 윈도우즈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5-21은 이게 어드미니스트레이터냐, 게스트냐, 이제 이런 각각의 계정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SID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면 테크넷 자료 중에서 SID 패턴 정보에 대한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숫자는 뭐죠? 유니크하게 매겨지는 값들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 ABC라고 하는 것들은 도메인 컨트롤러가 부여하는 랜덤 값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는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RID 마스터가 이제 부여하는 유니크한 넘버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유니크하게 만들어집니다. 중복되지 않죠.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신원을 식별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SID라는 놈이 중복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권한 부여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인증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이런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데 어떤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냐? 가상화 환경에서 만약에 액티브 디렉토리를 스냅샷을 떴다가 다시 되돌린다든지, 그죠?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면 AD 도메인 컨트롤러가 여러 대에 있는 상황에서 특정 도메인 컨트롤러를 스냅샷을 떴다가 다시 되돌리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이거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도메인 컨트롤러를 가상화했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별도로 있죠. 101의 레벨을 넘어갑니다. 이건 다음번에 얘기를 드릴 거고요. 어쨌든 SID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토큰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럼 리소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리소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보가 구성해요. 보안 설명자가 있죠. 리소스는 시큐리티 디스크립트라고 했습니다. 보안 설명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SACL과 DACL로 나눠집니다. SACL과 DACL은 우리가 보안 설명자에서 ACL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으로 ACL이라고 부르는 것은 DACL을 얘기하는 거고요. SACL은 이제 감사에 대한, 오디팅에 대한 설정들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SAC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DACL 안에는 AC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Access Control Entry라고 해서 항목이죠. 각각에는 자기가 신뢰하는 SID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어떤 리소스에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면 그 권한을 부여한 특정 SID가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유추해 볼 만한 사실이 있어요. 만약에 리소스에다가 개성들을 전부 다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리소스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그 모든 리소스에 이 SID가 부여된 게 다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룹에서 권한 부여할 때는 보통 도메인 로컬 그룹에 글로벌 그룹을 집어넣어서 그 도메인 로컬 그룹을 리소스에 권한을 부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표준 권장사항이죠. 사용자 계정을 직접 리소스에 권한을 부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내용은 뒤에 이제 그 보안 쪽에서 최한홍 대리님이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실 거라서 이제 저는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ACL이에요. 많이 보시죠? 폴더에서 속성 가서 보시면 이런 정보 보실 수 있잖아요. 여기가 ACL이에요. 그죠? AC는 뭐예요? 요 각각 하나하나가 AC이죠. AC.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사람 모양에 이렇게 이름 있는 거 있죠?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Security Principle이라고 해요. 한글로는 보안주체라 그럽니다. 보안주체는 다시 얘기 드리면 SID를 갖고 있는 대상을 얘기해요. 유니크해야 된다는 얘기죠. 액티브 디렉토리 시스템에서 유니크해야 되는 개체가 세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에요. 사용자예요. 유저예요. 유저. 또 하나는 뭐냐면 컴퓨터예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SID를 갖고 있어요. 유니크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시큐리티 프린시플이라 그럽니다. 보안 주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AC, 또 여기도 AC. 그래서 여기 AC 파트 1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큐리티 프린시플을 얘기하고 AC 파트 2는 뭐라 그러냐면 라이트, 액세스 라이트, 권한이죠. 권한. 그다음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고급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오디팅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오디팅이라는 탭을 뭐라 그러냐면 감사 기능이라고 그러죠. 감사 기능.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제 이 리소스를 액세스했는지, 어떻게 액세스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갖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정보들을 갖고 있는 이게 SACL이죠. 그래서 SACL과 DACL이 합쳐져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보안 설명자입니다. 시큐리티 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리소스에서는 이제 권한 부여를 하는 거죠. 그 리소스를 더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거죠. 그럼 실제는 이런 식으로 동네 권한 부여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사용자의 액세스 토큰과 그 다음에 보안 설명자, 시큐리티를 이런 식으로 매핑시켜서 이제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부분들을 이제 프로세스로서 권한 부여라고 하는 겁니다. 권한 부여. 그래서 권한 부여에는 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리소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보안 토큰이 있어야 되고, 리소스와 보안 토큰만 있으면 되진 않죠. 실제 보안 토큰에서 리소스를 쓰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야 되죠. 액세스 요청.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서 권한 부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권한 부여할 때 아까 이제 인증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독립형 컴퓨터에서의 대화식 인증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네트워크 컴퓨터에서 네트워크로 원격으로 구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독립형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인증을 하는 방법은 독립형 컴퓨터에서의 ID 저장소는 어디일까요? 그냥 우리가 흔히 잘 아시고 계시는 SAM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SAM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각각의 계정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독립형 컴퓨터들이 많아요. 그러면 각각의 SAM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고요. 각각의 계정을 다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몇 대 안 되면 괜찮습니다. 많으면 어떻게 되죠? 관리에 오버헤드가 생기고요. 관리가 힘들어지죠, 점점. 그리고 나중에 처음에는 엑셀에다 정리를 했지만 엑셀에 업데이트가 안 되다가 보면 패스워드가 바뀐 것들이 기록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재설정하고 뭐 하여튼 추가적인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죠. 복수의 사용자 계정, 대수가 늘어나면 점점 번거로워집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죠? 이렇게 각각을 따로따로 관리해야 되죠. 그러나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뢰된 아이디 저장소를 갖게 됩니다. 공유하는 거죠, 공유. 그래서 이 신뢰된 아이디 저장소를 도메인의 멤버가 되는 컴퓨터들, 멤버 컴퓨터, 멤버 서버 모두가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증되고 여기서 발행된 토큰들은 인증하는 거죠, 서로. 신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리소스를 액세스하고 권한을 부여받을 때 이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에서 발급되어진 이 아이디를 가지고 인증을 받을 때는 모든 것들이 신뢰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에서 이 신뢰된 아이디 저장소를 제공하고요. 이 아이디 저장소에서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유지하는 컴퓨터를 뭐라 그러냐면 도메인 컨트롤러라 그럽니다. 그래서 도메인 컨트롤러는 도메인에서 헤드쿼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에서 모든 정보를 제어하는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메인 인프라 환경에서 도메인 컨트롤러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게 단일 실패 지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도메인 컨트롤러를 보호하고 가용성을 높이는 방법이 액티브 디렉토리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죠. 액티브 디렉토리는 물리적 요소와 논리적 요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요소는 여기 네 가지 정도 나와요. 데이터 저장소, 실제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컨트롤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메인 컨트롤러, 글로벌 카탈로그 서버,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서버 2008, R2부터 제공됐던 리드 온리 도메인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구성 요소를 볼 수 있고요. 논리적인 구성 요소는 이제 파티션, 스키마, 도메인 트리, 포리스트, 사이트, 조직 단위 이런 것들을 논리적인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구성 요소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파티션 개념과 그 다음에 액티브 디렉토리가 갖고 있는 경계를 짓는 개념이에요. 경계를 짓는 개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표시해놨죠. 이게 논리적인 개념이죠. 실제 물리적인 구조는 사이트, 그 다음에 이렇게 서버들, 그죠? 그리고 도메인 컨트롤러라고 하는 역할,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구조는 눈에 보이지만 논리적인 구조는 추상적이죠.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가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어려운 이유는 추상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많아서 힘들어 보이지만요. 이걸 물리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추상화된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터미널로지라고 하죠. 터미널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쉬운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아까 데이터 저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버가 있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보면 도메인 컨트롤러라고 그랬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과장된 얘기일까요? 액티브 디렉토리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익스체인지 서버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셰어포인트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아닌 게 있을까요?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 윈도우 서버 클라이언트 안에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뭐죠?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테이블이 있죠. 그죠? 테이블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레코드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레코드 각각을 대해서 식별하는 개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레코드와 필드라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액티브 디렉토리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사용자의 정보, 컴퓨터의 정보, 그룹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저장소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서비스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있죠. 그게 이제 인증에 대한 서비스, 커베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그 네이밍, 이름 풀이에 대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DNS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컨트롤러가 싱글 페일리어 포인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복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제공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파티셔닝이 되어 있어요. 논리적인 파티션과 이제 보면 스키마 구성, 도메인, DNS, 이렇게 PAS라고 해서 일부 특성 집합을 갖고 있는 글로벌 카탈로그에서 사용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이죠. 결국 사용자 계정이 만들어지면 어디에 저장됩니까? 바로 여기 도메인에 저장이 되죠. 스키마의 변경이 일어나면 스키마죠. 컨피규레이션의 구성과 관련된 정보는 구성 파티션에 저장이 되죠.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EntityStit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 파티션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가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그래서 도메인 컨트롤러가 여러 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서로 복제를 하죠. 뭘 복제합니까? 요 내용을 다 복제합니다. 요 내용을. 그죠? 그리고 액티브 디렉토리의 가장 강력한, 도메인 환경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 그룹 정책이죠. 뒤에 따로 나오겠지만 그룹 정책에 대해서는 그룹 정책과 관련된 정보들을 유지하고 내려보내는 폴더가 있죠. 시스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컨트롤러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고 실은 복제되는 데이터들입니다. 자, 도메인은 이제 아까 도메인이 도메인 환경에서 도메인 컨트롤러가 단일 도메인 컨트롤러라면 싱글 페일리어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대 이상의 싱글 도메인 컨트롤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대 이상의 도메인 컨트롤러가 만들어지면 서로 간의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공유 폴더, 그 중에 아까 시스볼이라고 하는 폴더를 동기화를 하죠. 그래서 도메인 컨트롤러의 그 고가용성을 제공해주는 방법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 있는 DB는 모두 동기화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DC는 만약에 도메인에 DC가 여러 대라면 모든 DC는 인증을 해주는 역할로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들은 이제 특정 도메인 컨트롤러에 붙어서 인증을 받을 거고, 그 인증 받을 때가 어떤 그 도메인 컨트롤러 갖고 있는 키 배포 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키 배포 센터를 통해서 티켓 그랜팅 티켓을 통해서 TGT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서비스 티켓을 받아서 인증을 하게. 처음에 내가 KDC를 통해서 티켓을 받았던 그 컴퓨터, 도메인 컨트롤러를 클라이언트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을 하고요. 만약에 그 도메인 컨트롤러가 페일이 나면 어떻게 되죠? 그럼 KDC 배포를 갖고 있는 다른 도메인 컨트롤러에 연결해서 티켓을 받게 됩니다. 그거를 얘는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번에 계속 걔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그런 식으로 정보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OU 잘 아시죠? 우리가 도메인을 구성하고요. 보통 이제 역할이라든지 이제 어떤 권한을 위임하고 싶을 때 만들어내는 게 OU입니다. 조직을 반영하면요. 기업의 조직을 반영할 때는 OU보다는 그룹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OU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사용자와 컴퓨터를 그룹으로 묶어서 우리가 권한을 위임하거나 그룹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구조로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OU는 뒤에 따로 이제 다음 세션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리스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포리스트. 포리스트는 여러분 사진 찾아보시면 숲이에요. 예. 그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숲인데 나무가 없는 숲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숲에는 나무가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과도한 상상을 할 수도 있지만요. 예. 그죠? 다 타버린 숲도 있지만 숲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나무는 뭐죠? 영어로 트리예요. 트리. 우리가 도메인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도메인 트리를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최초의 도메인을 만들 때 포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숲을 만드는데요. 숲을 만드는데 나무가 없는 숲을 못 만들잖아요. 나무가 있는 숲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시간에 얘기했지만 인문학적 상상력을 조금 발휘하시면 액티브 디렉토리가 되게 쉬워집니다. 숲이에요. 우리가 숲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 숲은 뭐죠? 경계예요. 왜 그런 경계를 만들고 싶겠습니까?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나무를 만드는 거죠. 도메인이에요. 도메인. 그 도메인은 처음에 만든 도메인 이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참나무라고 합시다. 도메인이. 그럼 그 숲은 참나무 숲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숲에는 꼭 참나무만 있지는 않죠. 다른 나무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microsoft.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만들었겠지만 그 이후에 전혀 다른 이름의 도메인을 만들어서 하나의 숲에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연계랑 똑같은 거죠. 그죠? 단지 처음 만들어진 도메인을 뭐라 합니까? 트리 루트 도메인, 포리스트 루트 도메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종의 나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만들어진 나무는 뭡니까? 트리 루트 도메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컨셉입니다. 쉽죠? 예. 요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크게 보면. 그죠? 단일 포리스트, 단일 도메인. 그 다음에 단일 포리스트, 다중 도메인. 다중 포리스트, 포리스트가 여러 개인 거죠. 그럼 어떤 게 가장 권장할까요? 단일 포리스트, 단일 도메인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스터링 윈도우 서버를 썼던 마크 미나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컨설팅 해본 결과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은 싱글 포리스트, 싱글 도메인이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죠? 가장 다루기 쉽고요. 가장 관리 포인트가 적습니다. 그죠? 스키마는 아세요? 스키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들게 되는 액티브 디렉토리의 모든 개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각각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들이 어트리뷰트와 그다음에 클래스를 갖고 있는데요.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된 게 오브젝트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풀빵을 굽는데 풀빵의 틀은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풀빵은 오브젝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걸 만들어낼 때, 사용자라는 걸 만들어낼 때 사용자를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용자라는 틀이 있고 그 틀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 틀이 뭐죠? 스키마예요. 스키마. 그러니까 스키마는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바뀔까요? 예를 들어서 익체인지를 도입을 해요. 그럼 익체인지를 도입할 때 기존에 없던 정보들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기존에 없던 정보들은 예를 들면 SMTP 어드레스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럼 없어요. 원래의 청사진, 스키마에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스키마를 변경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스키마 확장이라고, 스키마 업데이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익스체인지 설치할 때 보면 스키마 업데이트 한다는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도메인 컨트롤러는 이제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도메인당 최소 2개 이상을 권장을 하고요.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버 코어를 도메인 컨트롤러로 돌리는 걸 권장하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가 다른 지역에, 다른 사이트에다가 도메인 컨트롤러를 별도로 둬야 될 경우에는 RODC라는 형태로 해서 읽기 전용 도메인 컨트롤러 두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에서 도메인 전체의 정보를 핸들링하는 주체로서 핵심적인 머신을 도메인 컨트롤러라 그러고요. 글로벌 카탈로그는 왜 필요할까요? 글로벌 카탈로그는 포리스트 전체에서 최소 한 대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도메인 컨트롤러가 글로벌 카탈로그 서버가 됩니다. 얘가 왜 중요하죠? 우리가 도메인이 여러 개인 환경에서 만약 글로벌 카탈로그가 없다면 매번 어떤 정보를 조회할 때마다 각각의 도메인 컨트롤러에다가 조회를 하고 질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도메인 컨트롤러는 그 LDAP 쿼리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버헤드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특정한 도메인 컨트롤러가 인덱싱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면 특정 사용자를 찾는데 주로 많이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들이 이미 인덱싱 돼 있다 그러면 걔를 통해서 찾아가면 되죠. 그렇죠? 홈쇼핑 카탈로그처럼 카탈로그가 있으면 쉽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개체들의 특성 부분 집합을 갖고 있는 놈을 글로벌 카탈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리스트 단위로 이제 전체에 대한 쿼리를 지원하는 형태가 글로벌 카탈로그예요. 그래서 글로벌 카탈로그가 만약에 없으면 문제가 되겠죠. 도메인 컨트롤러가 이제 글로벌 카탈로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트라는 개념은요.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그 트래픽을 제어하고 싶을 때 네트워크 상에서의 트래픽을 제어하고 싶을 때 만들어내는 게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는 이제 사이트 내 복제와 사이트 간 복제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이트 내 복제는 이 안에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들이 자동으로 복제 트랩 토폴로지를 만들고 복제를 실시간으로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특정 복제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제어하고 싶으면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고 도메인 컨트롤러 거기다 옮겨놓고 이 두 간에 일어나는 이 녹색 있죠? 여기를 제어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제어할 수 있냐?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및 사이트 이제 관리 콘솔에서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씁니까? 서비스를 재역화할 때 써요. 서비스 재역화란 말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라든지 이제 아시아라든지 이렇게 사이트를 나눠놓고 특정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을 때 네트워크 트래픽 또 네트워크 속도 이런 것들을 관점에서 가져갈 때 만드시는 거고요. 사이트가 추가적으로 구현이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연결이 느린 경우라든지 또는 서비스 지역화가 필요하거나 도메인 컨트롤러 간의 복제 부분들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이트를 별도로 이렇게 두게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복제는요, 기본적으로 멀티마스터 복제예요. 멀티마스터는 뭐냐, 옛날에는 싱글마스터였어요. 그 윈도우즈 NT 4.5 시절에. 싱글마스터는 마스터 앤 슬레이브 방식으로 복제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멀티마스터는 모든 게 마스터예요. 그래서 변경이 어느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일어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싱글마스터일 때는 어떻게 되죠? 마스터가 하나뿐이죠. 거기서만 변경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멀티마스터 복제는 윈도우 서버 2000 이후에 액티브 디렉토리의 아키텍처의 변화예요. 그래서 모두가 마스터예요. 그래서 이 멀티마스터 복제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이 도메인 컨트롤 추가적으로 만들 때마다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트러스트 관계는 우리가 도메인에서 여러 도메인들이, 도메인 컨트롤러, 도메인 사이트들, 도메인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트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포리스트가 달라지고 했을 때, 이 아이디에 대한 처리 개념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컨셉에서 놓은 게 트러스트고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자식 도메인을 만들어서 트러스트를 맺는다든지, 그 다음에 별도의 루트 도메인을 따로 만들고 트러스트를 맺는다든지 하는 그런 구조에서 트러스트를 맺을 수 있고요. 아니면 포리스트가 달라진 기업이 합병하는 시나리오에서 그 서로 다른 포리스트를 갖고 있을 때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피스모라고 혹시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마스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마스터는 포리스트 레벨에서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레벨에서 세 개가 있습니다. 작은 마스터는 특정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하는 마스터 역할은 한 놈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명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키마가 변경이 일어나는데 여러 군데서 스키마 변경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스키마 변경을 권할하는 놈은 한 놈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메인에서 자식 도메인, 부모 도메인, 도메인 인프라를 만드는데 도메인 인프라에 관계되는 그 역할을 하는 놈도 한 놈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SID 만들었잖아요. SID를 만들 때 SID를 관장하는 놈도 한 놈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 놈이 SID를 만들면 중복되겠죠. 그리고 PDC 에뮬레이터는 뭐냐면 암호 변경 사항 처리도 당연히 한 군데서만 해야 되겠죠. 두 군데서 동시에 암호 변경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도메인 간에 어떤 변경들이 복제되고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 놈만 그걸 관장해줘야 된다. 그죠? 인프라스트럭처 마스터예요. 그래서 RID 마스터와 PDC 에뮬레이터와 인프라스트럭처 마스터는 도메인 레벨에서 작은 마스터 역할이고 스키마나 이제 도메인 명명은 포리스트 레벨이에요. 이게 왜 포리스트 레벨이냐면 이 정보는 글로벌 카탈로그에서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데이터 파티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리스트에서 유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포리스트 레벨이고요. 세 가지는. 그래서 이걸 피스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건 어떨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의 윈도우 서버 2003이 도메인 컨트롤러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2008이나 2011로 올린다고 했을 때 원래 갖고 있던 놈이 갖고 있는 이 다섯 가지의 역할을 제대로 옮기지 않으면 옮기지 않고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모호해지는 거죠. 누가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전하는 방법을 먼저 거친든지 아니면 이전해놓고 나서 뺏어와야 되는 거죠. 역할을 뺏어와야 되는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넘어갈 내용은 그룹 정책이 되는 거죠. 그룹 정책은 구성 관리의 한 측면이고요. 구성 관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설정 범위 적용이 있어요. 설정은 뭐냐면 어떤 구성들을 변경할 때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변경하는 내용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거냐, 도메인 범위냐, 그룹이냐, 뭐 이렇게 OU냐, 이제 사이트냐, 뭐 이런 것들 범위를 적용하는 게 있고요. 그 두 설정한 것들을 범위에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는 일반적인 CMMI라든지 이런 데서 놓는 프로세스에 녹여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인프라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현한 기술은 그룹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룹 정책은 그룹 정책 개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세부적인 정책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정책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필요로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네이블 시키거나 또는 그 정책을 반대로 적용이 된 것들을 적용받지 않도록 만들 때는 디스에이블 시키거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때 쓰겠습니까? 대규모로 사용자나 컴퓨터에다가 어떤 설정을 해주고 싶을 때 쓰게 되는 거고요. 보통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제 보안이나 환경 관리 일환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보안 그 다음에 어떤 사용자들에 대한 보안 설정이 있는데 컴퓨터에 대한 보안 설정이죠. 소프트웨어 제한 정책이라든지. 그죠? 제가 집에 ADS 설정해 놓은 소프트웨어 제한 정책을 설정해 놨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특정 소프트웨어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특정 사이트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스크립트 실행할 때, 윈도우 스타트 될 때, 사용자가 로그온 될 때, 특정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 그 스크립트를 통해서 리소스가 정리된다든지 아니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룹 정책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룹 정책에는 템플릿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보안 템플릿, 소프트웨어 배포 템플릿, 그 다음에 스크립트 배포와 관련된 것들 이런 정책들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나 컴퓨터들에 대해서 대규모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GPO를 이용을 하면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이런 이제 개발 부서나 뭐 영업 부서 이런 데 사용자 정책과 컴퓨터 정책을 만들고요. 이 이제 사용자 정책 안에 있는 정책 항목들이 있겠죠. 얘네들을 각각을 다 설정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여기다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패스워드 복잡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그룹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룹 정책은 어디서 만드냐 하면 그룹 정책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만들어요. GPMC라고 하는 거고 있고요. 윈도우 서버에 액티브 디렉토리를 올리고 나면 우리가 액티브 디렉토리의 그룹 정책 매니지먼트 콘솔을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룹 정책 개체를 만드시고요. 만들어진 개체는 어디서 설정을 하냐 하면 편집기가 따로 있어요. 그걸 그룹 정책 편집기라고 GPM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편집을 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 적용은 어디다가 합니까? 액티브 디렉토리의 도메인 환경에서의 계층 구조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적용할 때 우리가 범위를 설정하는데요. 그 범위가 이제 이런 OU 같은 컨테이너, 그죠? 사이트, 도메인 이런 게 되고요. 필터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은 필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필터링 하실 수 있냐면 그룹을 통해서 필터링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OU라는 범위에 적용했다 하더라도 그게 특정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들어가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모든 법칙에는 뭐가 있죠? 예외가 있죠. 그래서 정책에도 예외를 줄 수가 있어요. CIO는 적용받고 싶지 않다를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룹 정책을 적용하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그 그룹 정책을 검색을 하고 다운로드해서 캐싱을 해요. 왜 캐싱하겠습니까? 네트워크 끊길 때도 있잖아요. 네트워크 끊길 때도 있으니까 그때 캐시되어 있는 그룹 정책 정보를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될 때까지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컴퓨터 쪽, 클라이언트 컴퓨터 쪽에서 그룹 정책을 처리하는 부분을 CSE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서 처리합니다. GPO는 뭐 이런 그룹 정책 컨테이너와 그룹 정책 템플릿이라고 하는 저장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 뒷부분의 얘기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순서는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트, 도메인, OU 이렇게 해서 하이라키컬하게 내려가고요. 맨 아랫단에 적용이 되면 이쪽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국부적으로 적용이 된 게 우선순위가 높다. 그래서 SD, OU 이런 식으로 레벨링이 됩니다. 똑같은 정책들을 계속 적용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유효하다라는 얘기죠. 똑같은 정책이 아닌 정책들은 어떻게 되죠? 누적됩니다. 그렇죠? 그룹 범위 수정할 때는 우리가 보안 필터링을 통해서 이제 아까 그 그룹을 통해서 또는 WMI 필터링을 통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룹 정책 적용한 다음에 얘네들이 잘 적용되는지 분석하는 툴들이 제공됩니다. 그게 그룹 정책 결과 마법사랑 모델링 마법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커맨드 라인 툴로 GP 리절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벤트 뷰어를 통하면 그룹 정책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ADFS 얘기를 넘어왔어요. 네. ADFS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ADFS는 경계를 넘어서는 방법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달라진 포리스트가 달라지는 경우 또는 도메인이 달라지는 경우, 그죠? 또는 내부 외부로 나누어지는 경우, 내부에서도 DMZ 구간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 이런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 아이디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 그걸 제공하는 게 ADFS고요. 여기를 통해서 웹 기반 SSO 방식으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이제 ID Federation이라는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SAML이나 뭐 커브로스 같은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ADFS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ADFS 구성할 때 세 가지가 크게 들어가는데 하나는 Federation 역할 서비스고 두 개는 이제 역할 프록시 역할 서비스와 웹 에이전트 역할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ADFS는 현재는 버전이 3.0이고요. 여기에 클레임 기능까지 통합이 되어 있는 거고, 클레임은 사용자의 정보를 가지고서 사용자에 대한 신원을 추가적으로 더 식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ADFS와 관련된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페더레이션 된 웹 SSO 시나리오가 있어요. 도메인이 달라진 경우의 시나리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쪽은 아이디를 제공해주고 한쪽은 리소스를 제공해주는 거죠. 아이디와 리소스에 대해서 페더레이션 해주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포리스트가 달라지면 이렇게 포리스트 트러스트를 맺어주고 그 다음에 페더레이션 트러스트를 맺어서 제공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웹 SSO 시나리오는 일반적인 그냥 그 우리가 경계 네트워크를 지나서 바깥에서 웹 SSO로 애플리케이션을 내부나 외부에서 액세스하고자 할 때 웹 SSO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ADFS를 오피스 365랑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피스 365에서 ID 모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하나는 오피스 365에서 ID 만들어 쓰는 클라우드 ID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싱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모델이 있어요. 이때는 싱글 사인온처럼 동작하지만 싱글 사인온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same sign-on이라고 해서 여기 계정은 여기로 인정받고 여기 계정은 여기로 인정받는 별도로 따로따로 처리하고 인증 자격 증명이 이쪽으로 이렇게 통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통신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 방법으로 가야 돼요. 여기 ADFS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zure AD에 잠깐 얘기를 드리면 Azure AD는 다중 테넌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예요. 액티브 디렉토리고 얘는 SSO 기능을 제공하고요. 애플리케이션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플리케이션들이 Azure에 올라가고 Azure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인증하는 부분들을 파편화시킬 수가 있어요. 각각의 인증 정보를 다 따로따로 가지면. 근데 그것들을 한 군데서 처리할 수 있으면 공통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Azure AD가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이 WAAD는 LDAP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것들은 LDAP은 원래 다중 테넌트용으로 설계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Azure AD에서는 RESTful API 형태로 우리가 흔히 아는 트랜잭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zure AD 관리를 할 때 우리가 Azure AD에서 보면 오피스 365 테넌트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인튠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마다 포탈을 따로따로 갖고 있죠. 그 계정을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정들에 대한 처리를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바로 윈도우즈 Azure AD고요. Azure AD 안에 그 모든 인스턴스를 관리하는 기능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피스 365 계정을 Azure AD 쪽으로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는 방법은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여기가 이제 Azure AD예요. Azure AD고 이 Azure AD에 보면 액티브 디렉토리가 있죠. 여기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요. 새로 만들기에서 왜 안 보이지? 예, 디렉토리 그리고 사용자 지정 만들기 그럼 여기 새 디렉토리 만드는 기존 디렉토리 사용을 누르고요. 이 로고 이제 로그아웃 할 준비가 됐다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가 오피스 365 테넌트 계정을 갖고 있으면 오피스 365 테넌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다른 계정 사용을 눌러서 예를 들어서 DevOps Korea on .com 하고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여기 패스워드를 요구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오피스 365 조금 전에 제가 입력한 이제 자격증명이 오피스 365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넣죠. 그러면 계속 누르면 이제 전역 관리자가 돼서 이제 이 프로세스가 끝나고 나면 오피스 365에 있던 계정 인스턴스들이 Azure AD로 다 넘어옵니다. 그러면 Azure AD 실제적으로 뒷단은 어떻게 되냐면 오피스 365의 인스턴스 관리나 아니면 인튠의 인스턴스 관리나 전부 다 실제는 Azure Active Directory의 한 인스턴스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zure에 있는 Active Directory 쪽으로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보만 바뀌는 것뿐이죠. 그래서 Active Directory의 인스턴스가 별도로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Active Directory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Active Directory의 테넌트가 다른 거죠. 그 다른 테넌트를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로그아웃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것만 하면 매니저에서 포탈로 해서 제가 다시 들어가면요. 포탈에 이제 로그인을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 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시죠? 이제 고데비라고 하는 원래 제가 만들었던 오피스 365 쪽의 인스턴스 그 사용자 계정 인스턴스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다 넘어와 있죠.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사용자를 만들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사용자를 추가를 해서 조직 내 사용자로 하고 여기 devopskorea.onmicrosoft.com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렇게 하고요. 여기 밑에는 멀티팩터 인증인데 멀티팩터 인증을 만약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체크하면 우리가 SMS라든지 별도 앱을 통해서 인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임시 암호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고 이 임시 암호를 메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새로운 계정이 여기 만들어지죠. 그럼 이 계정은 여기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실제 어디서 보여야 되겠습니까? 오피스 365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피스 365에서 인스턴스를 다 관리할 필요 없고 이때부터는 윈도우즈 Azure AD, 그러니까 줄여서 AAD에서 모두 다 관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윈도우즈 AAD는 어려운 컨셉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뭐만 빠진 거예요?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도메인 가입돼가지고 뭐 정책 부여하고 하는 그것들은 AD에서만 되지만 그 부분이 빠지고 나머지 ID와 관련된 모든 기능은 다 들어가 있는 게 윈도우즈 Azure AD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Azure AD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ADFS를 사용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ID 페더레이션을 통해가지고 싱글 사인온을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이에 연동해서 구축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돼가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기술이 ADFS와 AAD,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환경의 액티브 디렉토리의 연동 기능이죠. 그래서 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이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예, 좀 내용이 더 남았는데 한 시간이어가지고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한 시간짜리를 처음 해보니까 욕심이 지나쳤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다음번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또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